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우리의 마음도 정돈시켜 주셔서 다른 무엇으로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갈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서나 혹은 복음서를 읽는 일에는 마음을 들이면서도 선지서를 읽는 일에는 우리는 참 더디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 그냥 어렵다라는 이 반응 하나만으로 선지서의 내용들을 그냥 뭉뚱그리러 가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올바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선언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요청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패턴을 잘 이해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내가 지금 읽는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자 요엘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 단계로 기술했습니다. 첫째는 땅과 자기 백성에 내리시는 심판 선언입니다. 둘째로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온 창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패턴을 따라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습격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전무후무한 재앙을 애가 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1장 전체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전반부에는 메뚜기 떼가 침공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대로 1장과 2장에서 예언된 징벌은 엄청난 심판으로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실의 기초에서 선지자 요엘은 2장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참혹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심판 선고는 확정된 심판이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장 12절 이하에서 회개를 촉구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궁극적 목적은 회개와 돌이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왜 권징하지요? 벌 주기 위함이 아니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궁극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회개라는 그 촉구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애곡하라, 금식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내리시고자 했던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요엘은 이처럼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내용은 회개에 대한 응답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금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향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용서한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제가 요엘서의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세 번째 단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회복,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했던 이런 말씀이 실행될 바로 그때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상황적 문맥으로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이 나타났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편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무조건 죄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편에서의 의무는, 우리 편에서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우리 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때라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그 시간적 그때라기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는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궁일과 자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된 극진히 사랑하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중심이 불붙듯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강의할 때도. 이 단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열심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때로는 시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충동이나 욕구, 무언가에 대한 강한 감정 혹은 이념과 원칙에 대한 적극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 이 단어로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쪽으로 가면 긍정적이고요. 다른 쪽으로 가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심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매서운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의심을 받거나 또 그가 받으실 영광이 다른 것에게로 돌려질 때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이나 자기 땅이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무능한 신이야 이렇게 비난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열국에 대해서는 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불같은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오라고 할 때 자기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채찍을 맞아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가 바로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 내리시고자 했던 그 심판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상대의 어떠함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아니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절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없으시며라고 소개했습니다. 성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본래 단어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없다, 패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외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좀 눈물 흘리고 읍소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궁휼히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이해되는가?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사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 속성을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유감없이 드러내신 것으로 이해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십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는 항상 돌이켜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요나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궁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뭐죠? 기쁨과 감사함이었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성을 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초막을 짓고 이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종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호박농구를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이튿날 벌레를 통해서 호박농구를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명쿨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아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의 속성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알았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되죠?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궁휼을 자기만의 궁휼로 오해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궁휼은 나에게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궁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의 궁휼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사람, 특별히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볼 수 없고 받아 누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휼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지요. 메뚜기 재앙을 이방 나라의 침입을 상징하는 비유로 이해할 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된다는 이 말도 단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대로 먹을 음식, 곡식, 포도주,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만족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열두 광주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지 우리를 얼마나 배터지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불명예를 제거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20절에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해서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낼 것을 말씀했습니다. 북쪽 군대는 이스라엘 침략하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물론 메뚜기 떼가 북쪽에서 오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개 메뚜기 떼는 남쪽이나 동쪽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방 나라는 북쪽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여러 곳에 큰 군대가 북쪽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 왕의 거만한 자랑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바벨론 왕의 말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말은 바벨론이 북쪽에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북쪽 군대는 이방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걸 꼭 메뚜기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방 나라에서 노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5절에 내가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네 종류의 메뚜기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대개 이 원수 나라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나라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멸하십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의 낮이 마치 밤처럼 되었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중해로 다 모아서 다 거기 수장시켜버렸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절을 당할 때 대개 쾌제를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마징거 Z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응원하면 이 노래가 일률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의 대본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인공이 일률적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마지막에 원수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으로 이때 만화영화 주제가 흘러나오면 만화영화를 봤던 모든 아동들이 목이 터져라 함께 노래를 불러댔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재앙을 피하게 되고 원수들이 괴멸당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서 다시 그분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20절 끝에도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일이 어떤 일입니까? 2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라고 말했죠. 큰 일이 두 번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죠? 단지 원수들이 괴멸당했기 때문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큰 일입니까? 제가 이전에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개척 교회할 때 저희 가정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좀 못 먹을 때예요. 안장노님이 찐빵을 아침에 주식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교회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소고기 안심 있죠. 그렇게 구워주셨습니다. 뭐 수년 만에 포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데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일인가 하면 사실은 어떤 분이 하여튼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장만한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과연 어떤 일이 큰 일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하 각국으로도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일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이 사실을 내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다시 23절을 번역하면 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고 너희에게 큰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른 비를 주시고라고 말하지 않았고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말 성경은 이른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래입니다. 모래. 여러분들 상세히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 그 모래라는 단어가 바로 이른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른비라고 되어 있고 RSV나 NASV나 또 우리 개혁 성경에도 이른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부르겠지만 시편 84편 6절에도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라는 이 단어에는 이른비라는 뜻도 있지만 교사, 지시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뜻이 함께 있어요.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사, 가르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되어야 되는가? 우선은 앞에 이른비는 정관사가 있어요. 하모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니라고 할 때 적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쩨다카라는 단어예요. 쩨다카가 뭡니까? 공의, 의로움이라는 뜻이라는 거 제가 아마 수백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런 단어는 원어로 좀 알아야 된다. 뭐 영어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쩨다카라는 단어가 성경에 150회 정도 사용되었지만 한 번도 적당하게라는 부사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로운 비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요. 뭐 비가 무슨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뭐 의로운 비도 있고 불의한 비도 있나요? 따라서 이것을 형용사구로 해석해서 의의 교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구절 안에 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는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주장을 하고 칼빈도 사실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 단어가 같은 구절 내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단어가 똑같이 나타났죠? 근데 앞에 이스라엘과 뒤에 이스라엘이 똑같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앞에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뒤에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본문의 경우도 사실은 동음 이의어로 말하자면 워드플레이인데 앞에 하모레는 교사, 즉 가르치는 자고 뒤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고 할 때 이 이른비는 그야말로 이른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는 이 말은 의의 교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전 같을 것이다. 즉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땅에 들어가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 그랬죠. 그런 은혜를 다시 베풀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7절에 이처럼 교사와 비가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가 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는 의로운 가르침과 비의 축복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도 마찬가지예요. 30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3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죠. 그런데 23절로 가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가르치는 자와 비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의 교사를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큰 일입니까? 제가 앞서 사도행전 2장을 인용했는데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 후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실행되고 난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8절 이하의 말씀이 언제 인용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 그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요엘서 2장 28절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3장 1절이에요. 장이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지만. 자,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난다는 말은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서로 결혼했다. 그리고 난 다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전에는 영이었다가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룩한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그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으로 익혀지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이른비, 즉 의의 교사를 보낼 것이라 그랬는데 그 의의 교사는 누군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참교사, 메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북쪽 군대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을 이전과 같이 풍요로운 상태로 회복시키게 되는 이 과정을 실제로 시작하실 분이 누구냐? 의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두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강같은 평화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고 초대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1절부터 23절이 회복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밭둥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이여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의 교사가 오고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될 바로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의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언약의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 군대를 누가 보냈습니까? 내가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보내었습니다. 북쪽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입니다.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는 보응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만 하지 않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할 때는 대적자가 되시고 회개할 때는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이 그거죠. 약속의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룡과 기룡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 때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염두에 두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마지막 절정이 무엇입니까? 언약 공식의 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는 이 말씀.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셨지만 완벽한 언약적 결합이 일어나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절정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의 참된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실제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어떤 수치도 모욕도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체면이 손상당하면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이런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을까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하게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겠죠? 땅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만 되면 되나요? 이 일만 일어난다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5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비행기의 공습이 일어났다.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주 작은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온 천체가, 온 우주 만물이, 태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동되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한 개인이 숨 쉬고 행동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조화로운 역사 안에서 우리 한 개인의 생명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내 편에서 회개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잘못을 용서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한 100억의 돈을 빚졌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100억의 돈을 누가 갚아주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일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부터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진행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요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한 개인이 받아 누리는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큰 구원이구나.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을 생각할 때 한 개인이 겪는 문제도 작게 보이고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겪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겪는 상황을 헤쳐갈 수 없어요. 인식 자체가 좁아져 있고 아니 내가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무슨 소용인가? 뭐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가? 내가 그거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경륜들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느 시점에 지금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그럴 때 그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느 왕 어느 때 요엘이 활동했다는 이런 내용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요엘서에 대한 이 연대 추정은 구약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특정 시기나 한 특정 사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지 뭐 한번 쨍 하고 뭐 한번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깊고 넓은 경륜들을 깨우치시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편협한 존재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조금 우리의 마음이 얽혀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한 이 명령처럼 우스꽝스럽고 이 명령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큰 경륜들을 이해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큰 드라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담아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주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오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늘 드릴 때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의 마음은 그렇게 큰데 어리고 힘든 이웃의 피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왜 그렇게 적은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참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많이 흩어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성도님, 또 강숙의 성도님, 또 조성의 성도님, 이모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안에 있는 합신총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총대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항상 주의 뜻이 드러날 유보적인 자소와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자로서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